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사는 법. 요즘에 계속 어떻게 제 설교 제목이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법. 네, 그와 같은 뭐 시리즈처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더욱더 심층 깊이를 더해가는 내용으로 이 서신이 전개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실행하는, 구체적으로 사는 그 모습을 자꾸만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건 몰라서 못 살아. 그런 얘기는 절대 할수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의 깨우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신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생활의 비전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은 눈이 이렇게 비전이 좀 흐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뭐 케이라이트도 있고 또 글루코마도 막 있고 그런 분들이 참 점점 늘어나잖아요. 나이가 들면 초점이 좀 명료해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해요. 육신의 모든 그런 어떤 드러나는 증세가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데서도 지혜를 갖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초점이 자꾸만 명료하지 않고 흔들리는 때가 있는 겁니다. 잘 봐야지 제대로 걷잖아요, 길을 가도. 그죠? 잘못 보면 걸려서 넘어지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자꾸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인 길, 예수와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잘 걸을 수 있는가, 그걸 한층 더 깊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무척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이때인데요. 우리가 조금 아까 뭐 천둥 벼락 치면서 시원하게 장대비가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벼락 때문에 예수 섬기는 길로 들어서고 주님의 뜻을 크게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벼락 맞을 뻔한 사람?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정말 벼락 맞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483년생이에요.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35살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온전하게 알고 그가 확신하게 된그 믿음을 95개 조항으로 적어서 그 신앙 실천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 실천문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의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래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매우 실천적인 삶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적어서 보름스 성당이라는 곳에 그문 앞에 못 박았어요. 종교개혁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개신교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잖아요. 구교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이 레포메이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가 있죠. 그게 사실은 기독교는 크게 세 갈래가 나눠지는데 우리가 지금 개신교의 그 길을 가도록 이 마틴 루터가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혁을 외쳤죠. 그가 개혁을 외친 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뭐 믿음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집결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마틴 루터, 벼락 맞을 뻔한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찬송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따라서 찬송을 부를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특별한 그런 찬양대만 라틴어 훈련받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 회중 찬송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껏 회중 찬송을 할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이분이 길을 열어놓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 번역본이 있잖아요. 요즘에 성경 번역본이 많아가지고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 몇 주 읽고선 그 다음에는 아멘 그러면 아멘 따라하고 끝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래야 살아갈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와 같은 데서 성경의 번역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 이분이 주장했던 건 그거예요. 심플한 사람들이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래서 심플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맞죠? 예. 우리가 보면 심플하다는 건 단순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복잡하게 뭔가 은밀한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 율법학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 성령의 그런 역사를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근데 약간 계기는 벼락 맞을 뻔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한 사람이에요. 한 22살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법학도였습니다. 가다가 길을 가다가 벼락이 앞에 팍 떨어진 거예요.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절규하듯이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살려주소서. 그러면 제가 신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실제로 그대로 이제 뭐 기록한 거 보면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help, 안내, I'll be a priest.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려만 주시면 신학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여하튼 자기 아버지는 못마땅했지만 두 주 후에 짐 싸들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그런 형식이나 굴레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발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외치고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일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변하기 두려워가지고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두려운 문제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많은 큰 상실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고 매우 극적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벼락 앞에서 꼬꾸라졌던 마틴 루터처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떤 그런 충격처럼 오히려 그런 일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두려움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연관성이 있을까요?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팎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생겼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뭐 할 일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가장 최고의 삶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안쪽에서는 얘기하죠. 바깥쪽에서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거세오죠. 그런 가운데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인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갈라디아 서신을 그들이 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갈라디아 서신의 내용이 뭐죠? 영적인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려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 일을 사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비전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비전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비전이 상실이 되고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과 저의 비전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나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도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주세요. 비전이 저를 깨주세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는 그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일, 그 일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1절서부터 우리가 10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첫째와 둘째만 살피게 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렇고요. 다음 주일에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셋째 내용과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좀 다는 아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 각 지체가 새롭게 되는 일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새로운 것이죠. 첫 번째는 다른 지체를 살리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고 또한 그것을 사모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에 보시겠지만 영원한 보상의 진리라는 게 있는데 그 진리를 따라 실행하며 사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지체를 살리는 삶이에요. 다른 지체를 살리는 삶.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1절에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절부터 읽으셨지만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지체를 살리는데 이 다른 지체가 어떤 형편에 있냐면은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죄에 빠져 있는 상태가 드러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살리는 일은 그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 있는 경우예요. 드러난 경우예요. 그 죄가 뭐가 죄일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육체 행실과 성령의 열매 5장에서 쭉 얘기를 한 것들이 많이 있죠.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이다 하면서 성적인 죄, 이 종교적인 죄, 또 관계적인 죄, 또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이 볼 때 그 바로 그 문제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하는, 아니면 알면서도 그게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 다른 지체를 살리고자 하지만 죄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추측성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사람 요즘에 얼굴 안색이 안 좋고 자꾸만 나를 피하는데 뭐 죄짓고 있나 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자꾸만 어떤 사람들을 추측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 이래 가지고 혹시 죄짓고 있는 거 아니야? 예전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 죄를 또 같은 짓는 거 아니야? 이게 뭐죠? 다 자기의 짐작이죠. 절대 우리가 짐작으로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 자칫하면 그런 정죄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난 경우예요. 드러난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서 다른 짓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를 살펴봤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성령 열매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가죠? 사랑이에요. 자, 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난 것을 보면 죄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죄는 그냥 사람 간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죠. 죄는 하나님과 죄에 빠져있는 사람의 관계를 멀게 만들죠.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죄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 보이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죠. 그게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지체를 살리는 삶을 그냥 옵션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바르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는 사람을 그냥 알아서 자기가 뭐 나오든지 하지 남의 일에 내가 왜 간섭해?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지체를 살리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구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있어야 할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요즘에 간섭하면 저 사람 뭔데 자꾸만 간섭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얘기처럼 됐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몸은 성령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상식과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좀 적었어요. 다른 지체를 살리는 삶은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면모가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은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지체를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겁니까? 관계가 형제, 자매, 여러분이에요. 그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바로 잡는 그런 것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 교회와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예수도 아직 안 믿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저 죄지, 물론 죄가 되겠죠. 죄지.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한 대 뭉쳐가지고 죄인을 고발한다는 식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죄를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희들이나 잘하십시오 하고 결코 영혼의 상태를 오픈하지 않겠죠. 자,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거는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정도의 차이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흡사한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행위 속에서도 나올 수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잘 돌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끌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죄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잡는 그런 일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 1절, 한 구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막 그냥 범인 색출하듯이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살려내야 하는 그 사명이 또한 있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 거룩함과 사랑이 공존해야 되는 일이기에 이건 그냥 사람의 상식으로 하고 세상의 스타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그 순간에 임기응변으로 비껴나가고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성령의 밝게 하는 비전에서 점점 어두워집니다. 제대로 못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 그럽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살리는 일을 위해 그 사람을 세우려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함을 지니고 그렇게 하는지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온유함도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온유와 절제 맨 끝에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온유라는 말 자체는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온유는 그 말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떤 말을 야생마 같은 경우에 그 말이 잘 길들여지는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잘 길들여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얘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함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마음을 쓰시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며 본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복종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정지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지 않으면 내 성격대로 나가기가 너무도 우리는 참 쉬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상대방보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거나 함부로 화를 내기가 쉬워요. 바로 잡아준다고 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과시욕이 발동하기가 쉬운 거예요. 당신이 기준에서 벗어났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벗어난 것만을 확장시켜서 얘기를 하고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과시욕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도록 하고 있어요. 사랑, 온유,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중적으로 우리가 잘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잡아주라는 이것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잡아주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 어부였잖아요. 어부로 이제 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어망 있죠. 어망을 이제 썼으니까 여기저기 뭐 터진 데도 있고 좁혀진 데도 있고 넓어진 데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들이 그물을 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물을 깊는다라는 말 있죠. 뭐 영어로는 mending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깊는 거, 예, 그것처럼 촘촘히 섬세하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고치는 걸 말하는 단어예요. 거기서 나온 게 지금 바로 잡아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가는 일은 뭐죠? 막 그냥 죄만 크게 하는 게 아니죠. 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잘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행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제 그 피지컬 테라피스트를 봤거든요. 근데 좀 제가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은, 예, 테라피스트가 막 함부로 그냥 막 여기 확 뒤틀었는데, 아이고, 아파. 그러면, 이거 아닌가 봐. 뭐 다른 데 아플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정말 저를 이렇게 좀 대해준 사람이, 이게 남자 물리치료사인데, 뭐 얘기저기 또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그분도 또 예수 믿는다고 하길래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저를 대하는 게 참 섬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심텀을 얘기하고, 그다음에는 다 자투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저를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왜 이 일을 이렇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neck and back 하고 뭐 다리, 하고 이제 이게 좀 막 저릿저릿하고 통증이 왔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당신의 문제는 C1, 2, 3, 4 거기에서 C3의 근육이 이쪽에 뭉쳐가지고 이 아프고 여기 아프고 또 저쪽도 같이 아프고 그런 거래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아픈 데를 꾹 찌르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맞다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픈 걸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천천히 그 부분을 마사지를 해나가요.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뭐 고무줄 잠기기, 뭐 이런 것 저런 거 뭐 하고 침대 누워가지고 하고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항상 갈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충분히 됐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 마치게 되고요.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 나머지 몫은 당신이 할 일이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그래 했습니다. 이게 뼈가 어긋나고 근육이 겹질렸을 때 이게 뭐 물리치료사가 막 여기저기 조심하지 않고 막 누르고 자꾸 빼고 막 꺾고 그러면 고통은 더 심해지겠죠. 중요한 거는 뼈와 근육이 분명히 그 안에 있지만 자리에서 이탈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고 제대로 맞춰지게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자리에 복원시켜야 잘 치료하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그 죄에 빠져 있는 상태가 드러나 있는 형제 자매를 살리는 일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제 죄졌으니 죄인이다, 형제 자매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간에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공동체가 움직이면 치료가 일어나요. 지체를 살려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이 들어오고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 교회 속에도 폴리티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 길만이 바른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네. 다른 지체를 살리는 삶이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다른 지체를 살리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해요. 내가 해야 하는데 사랑과 온유와 바로 잡아줌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섬기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 자,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완전히 부조화적인 그런 내용이 한꺼번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 했잖아요. 2절에서 5절은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래요. 서로 짐을 져주라고 그러다가 각각 지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 보면 그냥 짐이고 지고 그러는 거겠지. 지나가다 보니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냥 쉽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 부분은 내 생각으로 메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 내 철학,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 부분을 볼 때 차근차근 우리가 잘 살피고 바르게 이해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져주면 2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알 때 사랑의 법이죠. 그 사랑의 법,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성취되는 길이 남의 짐을 져줄 때요. 자, 짐을 진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1절과 이제 2절은 조금 다른 면모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인데 2절에서 지금 짐을 진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누구의 짐을 나눠지기 전에 자, 짐을 나눠주는 건 내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부분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내 짐을 누가 먼저 짊어져 주셨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짐을 먼저 짊어져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 죄의 짐을 다 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허물도, 내 약한 부분도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그 짐을 져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 짐이, 죄 짐이 벗겨지고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도 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그 약함을 볼 때 같이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짐을 감당해 주고 죄의 굴레에서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면 보살펴 주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남의 생각을 어떻게 해 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이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섬기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 속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그래야 교회가 새로움을 입을 수 있고 세상 앞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섬기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각자의 힘으로 각자 생존하는 것처럼 있다면 교회와 세상의 다른 시스템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예수가 출발하셨고 예수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형제자매를 살리고 섬기는 그 삶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스가 다른 거예요. 세상과. 아멘? 이걸 우리가... 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들과 다른 교회의 특징을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성령의 공동체 모습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아멘하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고 하는데 5절은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주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이 짧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여쭤봅니다. 그렇지만은 2절은 형제자매 짐을 나눠지는 것이고 3절부터 5절에는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는 형제자매가 마음에 지니는 동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1절에서도 마음의 동기를 얘기했죠. 첫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크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이 섬김의 삶에서도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 섬김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섬기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것은 이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 섬기는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없는데 그냥 섬길 수 없죠. 섬기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여기서 잘 보게 합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받고 살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픈이 되어야 해요. 때로 내가 섬기기도 하지만 또 때로 내가 섬김을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언제나 공동체 속에는 있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다른 지체들이 나의 짐을 나눠지고자 할 때 내가 거부해요. 내가 거부하는 마음이 자꾸만 강해요. 왜 그럴까요? 3절이 답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진짜 범인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실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래도 나도 뭔가 있는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서 내가 뭐에 힘을 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실임에도 아무 문제도 뭐 필요도 없고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지체 도움은 필요 없다는 태도나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을 줄 아십니까? 아, 나 섬기는 건 잘해요. 섬김 받을 줄 아세요? 글쎄 난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난 항상 베푸는 사람인데 이 문제 걸렸는지도 몰라요. 오픈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 영적인 생활할 때는 어깨와 목에 힘을 빼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저부터 어깨와 목에 힘을 뺄게요. 우리 성도님들 좀 빼세요. 좀 예, 빼시고요. 우리가 도움이 또 도움을 주겠다면 감사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내놓을 줄도 알고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섬김을 받고 섬김을 베풀며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대적인 모습도 있어요. 문제가요. 무조건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안 받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남한테 다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무조건 다 남에게 짐 떠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놓으라고 그거 안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떼쟁이죠. 이런 태도를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남에게 덤태기 씌우고 죄책감 느끼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가스라이팅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죠.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제 말하면서 그 말 듣는 사람이 스스로 난 잘못한 건 없는데 그 사람이 말 듣고 있으면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죄책감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잘못이 다 그 사람의 탓이냐, 은근히 스트레스를 무겁게 하는.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는 얘기를 하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왜 그러세요? 아, 도와달라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자기에 맞추지 않았으니 도와주는 게 나에게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당신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를 보통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길래 요즘의 세상에 유행어까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뒤틀려지기 쉬운지 아시게 우리가 이 섬기는 거, 서로 살리고 섬기는 일에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본성을 알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해결책일까? 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절에서는 스스로 단단 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이어서 5절에서 각자 몫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그냥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들도 다 그냥 져야 한다, we shall bear 각자의 burden을 져야 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원어로 보면 여기서 져야 한다는 이 말은 미래에 져야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러잖아요, 시제가.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여기 헬라어에 보면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각자 몫의 짐을 지고 현재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내 모든 나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서야 할 날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떤 날일까요? 장래 믿는 자들이 각자의 짐을 지고 어떤 한 분 앞에 서야 하는 때가 있죠. 그게 언제예요? 이게 뭐 저 천국 지옥 심판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형제자매들은 상급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살리고 섬기는 삶의 마음 동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그 짐을 내가 예수 앞에 지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국 지옥 심판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 그렇죠? 다 천국 행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그 상급이 어떤 것인가 판단이 되고 거기서 예수께서 모든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있기도 하시고 부끄러운 중에 구원받기도 하고 그 차이가 큰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랑이 있느냐? 그 마음이 있다면 온유함이 있고 바로잡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는 섬기는 삶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는 섬김을 받을 줄은 아느냐? 아, 나는 섬기는데요. 그 섬긴다는 것은 너의 어떤 그런 강한 자존심이 있는 건 아니냐? 자, 이 보세요. 이 짧은 부분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들이 엄청나게 강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모르고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문화 속에서 그냥 알게 된 것, 주선주사한 것 쿡쿡 눌러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만 남아요. 회복이 아니라 실망만 있어요. 교회는 회복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의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더 상처가 깊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진리를 디투어 해버리면 그래요.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완전하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해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해요.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약점이 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 안에서도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가족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이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큰 상급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바로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또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져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장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영적인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